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마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렇지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둘째는 세대 간의 관계, 셋째는 말하는 방식, 넷째는 사랑하는 방식,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힘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에 이들을 돕는 것을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나 재앙을 당한 자들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에 어떤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조롱하고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관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는 남의 실패를 안타까워하고 고난당하는 자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자는 한 노인에게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아들들의 아들들 그리고 자손들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많은 자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도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가문이 형통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수는 당시 노동력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기도 하였고 외부로부터의 침입, 이 침입으로부터 가산을 지키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자손은 가문의 번영과 형통, 재산의 풍요로움, 안정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인 노인에게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조상들의 입장에서 쓴 말이라고 하면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말은 후손들의 입장에서 쓴 말입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고 경건의 모델이 될 때에 부모는 자녀들의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대 간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세대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젊은 세대는 부모의 믿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후에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자가 되고, 만약에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다면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다음 세대라도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에 우리는 세대 간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대 서로 간에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치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남은 것, 여분, 뭐 자녀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이 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힘이 넘쳐서 힘이 남을 만큼 능력과 위험이 탁월하다는 뜻을 지니기도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말이 남을 만한, 말의 여분이 많은, 즉 말이 많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적당하지 않은 말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말을 실수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성경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인격을 드러내고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진실하고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마치 뇌물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석처럼 보이고, 뇌물을 받은 자에게는 판단력을 둔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은 그것을 사용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게 뇌물을 사용하는 자의 착각입니다. 뇌물은 잠시 세상적인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뇌물은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억울한 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뇌물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뇌물로 얻은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에는 그 뇌물로 인하여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 뇌물이 형통하게 한다는 말로 비웃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시적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직함을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소문내거나 계속 언급하며 상처 주는 대신 이해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숨김이 아니라 회복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친한 사이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이에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덕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고 세대 간의 신앙을 물려주어서 복된 가정이 되라. 말을 아끼고 거짓말을 삼가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신앙을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약자들을 대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말을 아끼는 자가 되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육구역 신방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관별 야외 모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국내 해외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수능 수시 임용고시 취업과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종호 장로님, 이성수 장로님, 송경재 권사님, 신성자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김우비 집사님, 김은계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이강계 집사님, 진성화 집사님, 부친과 강윤학 집사님, 이강덕 선부님, 그 밖에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